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이를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과 축복의 말씀 묵상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편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거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설교하고 계실 때입니다. 우리 12장 1절을 보면은 수천 명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서 서로 발필 만큼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주일날마다 많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무엇을 설교하셨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강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강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시종일관하게 선포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는 메시지를 시종일관하게 선포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생 선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죄된 인간에게 호감을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죄와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과 심판받을 것과 영원한 저주에 들어갈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과 목적을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꾸역꾸역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2장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너희는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은밀히 말한 모든 것도 백주대야에 다 드러날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자 다시 얘기해서 너희 마음 중심까지 다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적인 행동만 신경 쓰는 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후에 자신이 죽으면 심판받을 것은 전혀 예비하지 않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오래 쓸 양식을 많이 쌓아놓고 자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는 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네가 예비한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 오늘 죽을 줄도 모르고 부지런히 일하고 돈 벌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너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는 너희는 게으른 종들과 같이 살지 말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종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주인이 와서 절단을 내리라.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cut to pieces라는 과격한 표현을 써요. 절단을 내고 그리고 쫓아내리라고 하시면서 주님도 생각지 않았던 때에 똑같이 오셔서 심판하시리니 너희도 예비하고 살라. 껐덕껐덕 졸지 말고 깨워서 준비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너희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날씨는 열심히 보고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영적인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꾸짖으시면서 심판주 하나님 앞에 가서 서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문맥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중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 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그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두 사람이 와서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저지른 끔찍한 악행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갈릴 사람 몇 명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들을 죽여서 제물의 피와 뒤범벅이 되게 했다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원래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는 반골들이 많았는데 여기 죽은 사람들은 로마의 폭동을 일으킨 선동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추적하고 있는 로마군들이 이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내려왔을 때 이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 사건을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보고했는지도 모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계속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심판은 갈릴리에서 내려온 불경건한 자들에게나 합당하지 우리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반박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님은 이 기회를 이용하셔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는 이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불경건하고 더 불의하고 더 부정직해서 죽임을 당한 줄 아느냐.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많은 교인들과 같이 인과 응보의 법칙을 믿었습니다. 지상의 삶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원칙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현세에서도 축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현세에서도 저주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을 보면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도 이 원칙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가축을 다 잃고 종들을 다 잃고 자식들을 다 잃고 심지어는 온몸에 악창까지 나갔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그 엘리바스는 말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느니라. 너는 sorry 미안하지만은 너는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고 그리고 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영의 눈이 어두웠을 때 인과 응보의 법칙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가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예수님은 2절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는 것 암시하셨는데 이제 3절에서는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아니라 이들이 죽은 것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불경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이어서 수천 배 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가던 길을 180도로 돌이키지 않으면 다 이들과 같이 소멸되리라. 예수님은 왜 이들은 화를 당하고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 화를 당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망한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대신 최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일어난 다른 재난을 예를 들어서 같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은 예루살렘 동쪽 벽과 남쪽 그 성벽 만나는 곳에 있는 샘입니다. 실로암 옆에는 성벽 밖에 샘물을 안으로 끌어들여오기 위한 수로 터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지나가던 무고한 사람 18명이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을 상기시키시면서 예수님은 2절에서 하셨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 죽은 예루살렘 주민이 다시 얘기해서 북쪽 갈릴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 주민 유대인들이 다른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리고 3절에서 자문자답 하십니다. 아니라 5절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가만히 앞에서 하신 말씀, 후반부에서 하신 말씀 같이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도가 죽여서 죽었건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죽었건 다시 얘기해서 인재로 죽었건 자연재해로 죽었건 또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었건 풀어서 해석하면 너희가 멸시하는 자들이 죽었건 너희와 동류의 자들이 죽었건 또다시 설명하면 너희가 종교 혼합주의자라고 하고 부정한 자라고 하는 자들이 죽었건 너희와 같이 혈통이 순수하고 정통교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죽었건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또 말씀합니다. 너희도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소멸되고 말리라. 왜 너희는 자신이 해당할 것은 걱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죄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리고 망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늘 그러하시듯이 우리 육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상에는 재해가 끊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진과 화산 분출로 죽고 홍수와 허리케인으로 눈사태와 산사태로 기근과 역병으로 죽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로 계속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쟁과 인종학살로 죽고 테러리스트 공격과 정신병자 총기 사건으로 죽고 비행기 추락으로 교통사고로 죽고 음주운전으로 죽고 수많은 태아와 어린아이들이 유산으로 죽고 부모의 직무 태만으로 죽습니다. 수많은 인재로 죽습니다. 지난 세기만 해도 9/11 사건, 쓰나미 사건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 2010년에 들어오자마자 하이티 지진으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악한 자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이 죽고 망대가 무너져서 예루살렘 사람이 죽는 것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조차도 여전히 죄된 본성, 악한 습성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에 이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인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이고 아니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대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온 인류가 수장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불과 유황으로 화장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늘 주위 나라 군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 세계에는 재난이 끊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위에서 큰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놀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수백 수천 건의 비슷한 재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지만은 또 한탄하고 경악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자세히 공부합니다. 매일 TV 뉴스를 보고 신문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매일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왜 이런 재난을 허락하느냐? 악한 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왜 선한 자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맞느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주권자인지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자고 합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구호금과 구호물자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도 2010년 하이티 지진 피해자들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해서 보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의롭게 자신의 부를 나누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작 자신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예배와 학교 수업 도중에 정신병자가 난입해서 많은 예배자들과 학생들을 죽이는 사건을 심심치 않게 보면서도 내가 예배드리다가 봉변당할 가능성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벼락 맞아 죽고 차에 치여 죽는 사건을 매일 보면서도 내가 같은 봉변을 당할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분들은 출근 시간에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졸지에 수많은 사람이 수장당하고 대낮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 죽은 것을 보았으면서도 내가 다리를 건너가고 내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면서 그런 변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설 가능성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다면 어떤 근거로 생각하는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이 죽으면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학적인 토론들을 벌입니다. 연세가 아주 많이 든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특별히 몸이 성한 곳이 한 곳도 없는데 그래서 매일 수없이 많은 약을 먹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습니다. 묘자리나 알아보고 수위나 알아보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생각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누구 앞에 서야 되고 어디로 갈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상의 삶 잘해야 7, 80년에 불과하고 그러나 그 후 살아야 되는 삶은 영원한 삶인데 잠깐 있다가 없어질 부질없는 노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계획하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재난은 주님이 말씀하신 시점에서 40년 후 AD 70년에 일어난 재난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콩가루로 만들고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 수십만 명을 학살한 재난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받을 재난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건 회개하지 않건,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계속 성화되어 가건 성화되어 가지 못하건 사람은 똑같이 재난당할 수 있고 똑같이 실제로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세상의 삶 다 청산한 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히 그 재난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고 믿고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우리는 의아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죽이시는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어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데 걸리게 할 수가 있는가? 심지어는 교회 오래 다닌 크리스천들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심판의 대부분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들인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하는 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아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왜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시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의아한 것은 하나님은 왜 나도 죽이시지 않고 나는 살려두시는가 하는 것. 그들과 똑같은데 오히려 그들부터 못한 도덕과 윤리로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왜 나보다 의로운 자는 죽이시고 나 같은 자는 살려주시는가? 이것이 의아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선한 자 하나도 없고 의의를 행하는 자 하나도 없고 우리의 의는 다 걸려갔다고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고 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뭐가 예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려두시는가? 이것이 의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경고하시며 권면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태도가 두 가지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 그리고 불편하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안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은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 인간의 기도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일체 믿지 않아도 자기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자신은 먹지 못해도 자식에게는 제일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신은 배우지 못했어도 자식에게는 제일 좋은 교육을 주기 위해서 모든 멸시 이런 거 다 받고 모든 하찮은 일 다 하면서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야단칠 때 그것 때문에 삐죽삐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야단치셔도 그것 때문에 삐죽삐죽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기에,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나에게 끝까지 소망을 두시고 경고하시며 권면을 하시는구나. 원래 제껴놓으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진짜 화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라도와 같은 악인에게 죽임당하는 거 아닙니다. 망대 아래로 지나가다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치명적인 재난은 내 좌합이 없어지고 사업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위를 못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불구가 되고 병이 낫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애인과 절교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치명적인 화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재난이 아니에요. 다 지나갈 삶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수요일 Ash Wednesday 새벽 예배에서 다시 기억했듯이 우리 몸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치명적인 재난은 우리 육신이 죽을 때 받는 재난입니다. 죽은 후 영벌에 들어가는 재난,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재난입니다. 유일한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재난입니다. 정말 위험하고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암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죄입니다. 그렇지만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광야 생활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악한 삶을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자 그러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교회 부엌과 주차장에서 섬기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1차적인 부름은 놓아두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불교신자, 유교신자, 무신론자, 자기 발바닥을 믿는 자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 눈으로 볼 때 가장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본분을 못하게 하고 그런 일 하자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자신의 몸의 표지로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자신들은 구원받은 것을 1000%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은 불경스러운 사촌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리 순수한 혈통 정통신앙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많은 크리스천들과 달리 우리는 정통신앙을 고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똑같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어도 계속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죄된 본성, 골이 깊게 밴 악한 습성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를 계속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여주실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계속 죄를 보여주실 때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계속 성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지속적인 섬김의 삶이기 이전에 지속적인 성화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발 섬기려고 뛰시기 전에 성화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성화되기를 포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동정 점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캐도릭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 복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와서 제일 먼저 일성을 터뜨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사역에 들어와서 첫 일성 터뜨린 것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니라. 왜? 천국이 가까웠는데 심판주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두 번째 설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설교한 것,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경 66권을 마치시면서 제일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에게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일곱 개 가운데 다섯 개 편지에서도 같은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공생사역에 들어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마치면서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 교회가 많다고 하십니다. 왜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가? 도대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럴듯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보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의 거짓 가르침이 횡행하는 거예요. 꼭 회개하라고. 첫 번째는 초심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둘째는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반쪽 복음, 물탄 복음 따르는 자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임해서 내 칼로 너희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 두아디라 교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에 던지고 사망으로 네 자녀들을 죽이리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온갖 돈과 명예와 권세와 자식과 즐거움과 기회를 음란히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큰 환란에 던지고 네 자녀를 죽이리라 말씀.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 너희는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로다.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육신은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앙상하고 죽었다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너희는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미적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가슴에 찔려서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도끼를 들고 목사를 쫓아내겠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할렐루야 하든지.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어려운 복음을 전하면은 전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전부 입 다물고 있어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15년 동안 16년 동안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회개하라 하고 외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회개하라 하고 외칩니다. 이것이 교회가 죽치고 선포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제 깨끗한 양심으로 위선적으로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여러분 들으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병상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의식이 있을 때 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 집사람 똑바로 쳐다보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아들, 딸 똑바로 쳐다보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갖고 크리스천은 됐는데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주님 영접하고 천국 티켓 땄다 할렐루야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이 돈과 뭐 이런 것들로 교회에 좀 봉사하면 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도덕, 윤리 이걸로 바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인데 왜냐하면 회개하면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지복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자세히 말씀하시듯이 당시 유대인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질 않아요.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를 않습니다. 결혼식 놀이에서 피리를 불면 다 춤추는 신용이라고도 해야 되는데 장례식 놀이에서 애곡하면 가슴을 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애곡하고 피리를 불었는데도 가슴을 치지도 않고 춤도 추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으면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나거나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은 기뻐하고 춤을 추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대신 세례 요한 죽이려고 해서 죽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한이 이스라엘의 죄를 애도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의 천국 잔치에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것도 비난했습니다. 요한의 금욕 생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귀신의 역사라고 돌리고 예수님이 창기 세리와 먹고 마시는 죄인을 사랑하는 삶은 죄인의 삶이라고 중상했습니다. 요한으로부터 거룩한 삶 배우기도 거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삶 배우기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야 하는데 숙연한 메시지, 기쁜 메시지 모두 들어야 하고 심판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모두 들어야 하는데 취사선택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을 조금 불편하게 하고 또 괴롭게 한다면은 근심하게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왜? 여러분의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경건한 근심입니다. 주님이 1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지혜로운 자는 재판정에 가기 전에 화해하는 자입니다. 심판의 결말이 어떠한지 주산을 잘 튕겨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매일 감염자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닉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전대미문의 재난을 당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의학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동원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무지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말세를 맞아서 환난이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큰 환난이 닥치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우리 크리스천들 영과 육이 같이 붙어있는 사람들, 육적으로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만민을 복되게 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도 의사들과 CDC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조언을 지혜롭게 잘 따라야 됩니다. 여기 잘 따라야 되는데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지혜롭게 잘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지혜자들 얘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에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잘 따라야 되는데, 그러나 지혜롭게 잘 따라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환난은 피해도 영혼의 환난은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잘 따르는 것으로만 그치면은 안 됩니다. 육적인 환난을 피하는 것으로만 그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은 멀쩡해도 내 영혼이 죽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자체를 이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생각들이 다 다르더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안에서 의견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의견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그동안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 그 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한 길만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리더는 누가 이 길을 가자 그러면은 그 길을 가면은 큰일 나는 길이 아니라면은 오케이 그 길 가자. 그 길을 좀 가다가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갖고 또 이 길을 가자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을 위해서는 헬라인이 되고 교회의 평화를 깨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옳은 길이라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수없이 단언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고 수많은 목회자들처럼 다른 책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길이 더 옳은 길인지 여러 길이 있을 때 잘 모르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 사람이 이르자 그러면 그 길을 따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자 하면 그 길을 따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선택, 잘못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며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대로 본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진리를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고 그리고 온전히 보지 못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원아홉기는 우리 모두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환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함으로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자신의 죄, 죄된 생각, 악한 감정, 불의한 의지,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가던 길을 회개하는, 돌이키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배울 때까지 매주 매달 매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 감으로써 나중에 주님 배울 때 우리 가운데 아무도 망하지 않고 의의 면류관 모두 차지하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며 지복의 영원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말세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전에 없던 온갖 천재와 인재가 매일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영의 눈이 뜨이게 도와주시고 맑고 밝아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모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인 것 기억하고 이제는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육적인 것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잘 돌아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지식과 지혜도 다 사용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잘 돌아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